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7장은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과 그리고 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가지는 이 음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12장에서 본 해를 입은 여자,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장으로 가서 보게 되는 20장 뒤에 21장에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에 대한 이미지죠.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이 음녀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한 게 17장 1절부터 6절에서 쭉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역사가 7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그 체계, 그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음녀에 대한 묘사, 음녀가 이제 짐승을 타고 있다 하는데 음녀에 대한 묘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죠, 음녀가. 근데 많은 물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어떤 세력,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 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한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임금들과 또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을 한다. 또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짐승을 또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는 4절에 보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그 귀족,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치장을 하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금잔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묘사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소위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그 죄악을 잉태하는 세력인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아주 그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즐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음녀는 9절에 보면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일곱 머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산 위에 또 앉아 있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일곱 산은 짐승의 일곱 머리와 일곱 왕을 상징하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설명해요. 그러다가 음녀는 결국에는 짐승과 열뿔에게 미움을 당해서 16절이에요. 미움을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바벨론은 역사상의 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국의 이미지로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하게 되는데 짐승도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붉은 빛이다. 그리고 음녀를 태우고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어요. 3절에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을 가서 보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자다. 그렇게 8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조금 아까 본 대로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10절에서는 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르게 되면 잠시 머무를 것이다 하는 것을 10절에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또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덟째 왕도 일곱 중에 속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 뿔은 열 왕이다.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런데 나라를 아직 얻지 못하였지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한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 뿔은 13절에 보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갖다 바치게 되고 아주 일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빌라도와 헤롯이 사이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는 서로 그날 친구가 됐다. 이게 똑같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뜻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도 그 말을 17절에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을. 그래서 짐승에게 열 뿔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말하죠. 결국 짐승과 열뿔은 나중에는 음녀를 미워해서 멸망시킨다. 16절에 그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녀와 짐승에 대한 묘사가 지금 17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합당한가? 많은 해석이 있겠죠. 먼저 로마 제국에 대한 두 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제국들보다도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제국인데 말하자면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을 한 대 묶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개의 그 악한 제국의 이미지가 나와요. 많은 나라들 뭐 모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암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아수르 주변 강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두 개의 제국을 의식해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하나가 뭔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이게 상징적인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리스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린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죠. 두로와 시돈. 근데 두로도 굉장히 강력해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두로 제국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고 두로는 사실 섬을 섬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무역을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강대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멸망과 바벨론에 대한 멸망 각각 경제력과 정치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이미지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이미지로 이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영적인 음란이죠. 간음하게 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을 정치적인 세력의 배후로 왕들이 힘을 모아서 짐승에게 그 권세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이런 모습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때때로 그런 적은 있지만 로마는 결국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쪽으로 종교와 정치를 한데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특히 이제 두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23장에 보면 음녀라 하는 말을 두로에 대해서는 지칭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짐승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묘사가 이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또 올라올 자다. 이게 주님에 대한 묘사와 상당히 유사한 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짐승에 대한 이미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죠. 짐승은. 그것은 이 부정적인 표현은 짐승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야. 오늘 이 말씀은 1세기나 2세기에 살았던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로마 제국이 경험했던 것,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것보다도 더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사고 안 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다 사로잡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사고를 팔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다루고 있는, 무역하고 있는 품목 중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화적인 매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정신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세력이 17장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다 다른데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면에서. 그런데 이제 18장으로 가게 되면 더 분명하게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팔아서 그 나라와 권력을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들도 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거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설렁설렁 대충대충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저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음녀와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유혹 앞에 입을 맞추거나 무릎을 꿇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 나라의 삶과 마음과 뜻과 전부를 드리고 충성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시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저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이 조국 땅에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참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